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남부를 통과한 뒤 오늘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군함 5척을 대동한 채 오늘 오후 타이완이 통제하고 있는 프라타스 군도 동남쪽 해상을 통과한 뒤 서남쪽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태를 계속 감시하며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어제 랴오닝호를 포함한 중국 해군 선박 6척이 미야코와 오키나와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이번 항해가 중국의 군사력 확장으로 보인다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훈련이 랴오닝호의 강화된 전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랴오닝호는 이제 더 먼 곳으로 항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내 기독교인들이 어제 성탄절을 맞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형 트리알에서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군이 알레포 동부 반군 지역을 함락한 데 따른 것으로 현지 기독교 관계자들은 역사도시 올드시티에서 5년 만에 성탄 전야 미사가 열려 사제들이 평화를 기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 상당수는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단체들은 알레포를 떠난 민간인들이 눈이 덮인 황야에 강제 수용됐다며 혹독한 겨울 추위로 어린이들이 숨지는 등 난민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일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아베 총리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진주만을 찾아 양국 간 화해의 가치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 중 2차 2천여 명의 전사자를 낸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군용 수송기 추락으로 승객과 승무원 92명 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늘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과 희생자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교통장관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실수나 기계적 결함인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아직 테러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어제 시리아 크메이밈 공군기지로 향하기 위해 러시아 소치공항을 이륙한 뒤 2분 만에 흑해에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84명과 승무원 8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천여 명의 구조대와 100명의 잠수부, 선박 32척을 동원해 생존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유대 정착촌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미국이 기권한데 항의해 어제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또 지난 23일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도 소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강요회의에서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은 무모하고 파괴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안보리가 정착촌 문제에 대해 결의하지 못하도록 동의해왔었다며 미국이 이번에 거부권 대신 기권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의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등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이는 모든 정착 활동을 즉각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하와이의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칸에 5회 만에 해병대 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특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연설이 되겠지만 평범한 미국 시민으로서도 병사들에 대한 고마움은 계속 남을 것이며 병사들과 함께 한다는 미국의 약속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내년 2017년도에도 핵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한국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16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내 총 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이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자국 기업들을 조사해 여러 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처벌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 내지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내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방위적 통일전선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우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내년 2017년도에도 이른바 병진 노선에 따라 기술적 차원에서 핵능력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내년도 북한 정세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 당국은 주변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가능한 도발로는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탄두 모형을 탑재한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를 꼽았습니다. 통일부는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함께 북한이 내년에 대외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대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 관계의 재정립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공세적 외교를 전개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또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인권 압박에 대응해 부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전방위적 통일전선 공세를 펼치며 한국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총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 새해 초부터 전민족 대회 개최를 내세워 한국 내 일부 사회단체들과 선별적 접촉을 지속하면서 진정성 없는 회담 제의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부에 갈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구사를 예상하면서 북한의 유리한 정세를 유도하기 위해 애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입니다.
내년 한국의 탄핵 정국, 또 대선 정국을 틈타서 북한은 전방위적인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할 걸로 보입니다. 즉, 북한의 유리한 어떤 정세를 조성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정권 탄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한편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우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8월 이른바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등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김일성과 김정일 반열에 끌어올리면서 권력 승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는 새로운 속도전을 내세워 주민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장마당을 활용해 준조세와 내부 자금 흡수에 힘을 쏟으면서 올해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의 거의 4분의 1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0위권 밖인데 국가재원의 엄청난 규모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2일 세계 17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구매력 평가 기준 GDP의 평균 23.3%를 국방비로 썼다는 겁니다. 이는 국가 전체 살림살이의 거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지출한 것으로 11.4%를 기록해 2위에 오른 중동의 오만과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규모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균 국내 총생산 GDP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1년 평균 357억 달러, 세계 108위였습니다. 미국은 같은 기간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해 세계 15위, 한국은 2.6%를 지출해 세계 47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구매력 대비 국내 총생산 GDP는 평균 16조 1천억 달러로 세계 1위였고 한국은 1조 5,400억 달러로 세계 14위였습니다. 북한의 GDP 대비 국방비는 세계 1위였지만 전체 국방비 규모는 11년간 평균 35억 1천만 달러로 세계 46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평균 7천억 달러를 쓴 세계 1위 미국과 200배 이상, 301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과도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방비 지출 2위는 1114억 달러를 쓴 중국, 3위는 656억 달러를 지출한 영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은 인구 대비 병력 규모에서도 세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은 4.8%로 세계에서 캄보디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규 병력을 117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병력 규모에서도 북한은 214만 명인 중국, 140만 명인 인도, 139만 명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67만 3천 명으로 세계 7위로 나타났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처음으로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중용도 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가 공개한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물자 목록은 총 14쪽 분량으로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록은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재료 처리 장비, 전자제품, 통신, 센서와 레이저, 항해 및 항공전자, 해양 시스템과 관련 장비와 부품, 항공우주와 추진체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각 항목마다 관련 물자의 이름과 함께 전문적인 수치 정보가 상세하게 명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항목에 포함된 금속과 합금의 경우 전자파 흡수체로 사용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수중 장비의 경우 운용 가능 범위가 수심 1000m를 넘어가거나 자동 운용 가능 시간이 1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항목들도 미터나 마일과 같은 거리용 수치와 무게, 질량 등을 상세히 기술한 점이 특징입니다. 목록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통신입니다. 이 항목은 이동통신을 차단하거나 전파를 방해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했는데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위성항법장치, 즉 GPS 교란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물질 등을 별도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만을 특정해 목록을 작성한 건 처음입니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관련 해석이 기존보다 명확해지면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새 대북제재결의 23215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물자 목록을 대북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작성해 보고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1718위원회는 목록 작성 작업에 착수했고 이달 15일 완료해 최근 목록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2321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목록을 매 12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2016년도 연례정세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늦어도 오는 2020년까지 핵무기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미국 서부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소형화와 다종화의 추세에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4차와 5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증폭 핵 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에 대해 다양한 제재와 인권 개선 압박으로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는 냉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VOA는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다섯 차례로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거의 1년 내내 전략적 도발을 강행했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의 핵실험과 적어도 22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에 대응한 유엔의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 결의와 거듭된 경고 성명들. 2016년은 이렇게 어느 때보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숨가쁘게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계속된 실험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역대 최강의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 정권의 고립과 무기 개발을 위한 통치 자금 사정은 악화됐다는 분석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북한의 전례 없는 전략적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미리 예견됐다는 지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6.25 전쟁 당시 무기를 생산했던 군자리까지 언급하며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군수공업 부문에서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군자리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일부에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핵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전망했지만 북한 당국은 불과 엿새 만에 4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주장을 일축하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2월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호까지 발사하자 안보리는 3월 2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로 불리는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기존의 무기 관련 제재를 더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육로와 하늘, 바닷길의 운송 통제와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는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한 겁니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 의회는 2월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채택했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돈줄인 수송과 광물, 금융기관을 겨냥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3월 17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평균 16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엔 비대칭 무기의 정점으로 불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세 차례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특히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과거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았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시험 발사한 뒤 10월 20일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 가운데 400km 비행에 성공한 6월 발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나아가 5월에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당 규약에 처음으로 명시하며 핵 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주체의 핵 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특히 북한 정권이 6월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하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Today's decision is a critical one in advancing the capabilities of the ROC-US alliance.
미국은 또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통해 무력을 과시하는 한편 핵 우산과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망을 총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굳건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두 달 뒤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나라 북한이 올해는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겁니다. 북한 정권은 5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즉각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을 규탄했고 11월 30일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when North Korea tests a bomb, that endangers all of us. And any country that breaks this basic bargain must face consequences.
특히 대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도발하면 바로 죽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직권 5년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각각 3차례 단행했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무려 36차례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차례의 핵실험과 22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올해 집중된 겁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권 18년 동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16차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는지 엿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적어도 20에서 3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돼 이르면 2, 3년 안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0월 20일 이후 두 달 넘게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북한 수뇌부가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기존의 강경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Inclination of the Republican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is to emphasize sanctions and missile defense.
세이모 전 조정관은 공화당 외교 당국자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제재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장 효과적인 대북 대응책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새 외교 안보 라인도 이런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떤 대북 정책을 구사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전략적 도발을 재개하며 위기를 조성할지 주목됩니다. 비오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2016년 북한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순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시행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은 한 해 약 6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23일 석탄을 포함한 몇몇 광물과 기타 물품에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행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고 81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24일부터 발효됩니다. 공고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안보리 결의 2321호 규정에 준해 수입이 제한됩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가운데 적은 쪽으로 정하고 제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명령은 개별 기업에 북한산 석탄 관련 규정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기면 향후 수입이 금지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석탄 외에 북한산 동, 니켈, 아연, 은과 이들 광물로 만든 제품도 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산 조형물도 수입 금지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수입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북 수출과 관련해서는 헬리콥터와 선박이 금지 품목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품목들도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북한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결의와 중국 정부의 조처로 수출에서 북한이 입을 손해가 약 6억 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중 석탄 수출 감소분이 6억 달러에 달하고 나머지 품목에서 수출액이 약 6,200만 달러 정도 줄어듭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의 26.6%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헬리콥터는 지난해 수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선박은 약 290만 달러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체 대북 수출에서 0.09%에 불과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직전 중국으로 석탄 등 광물 수출을 두 배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가 어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출은 2억 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습니다. 특히 석탄의 경우 11월 한 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2%가 늘어난 1억 3,900만 달러치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가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결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반인도 범죄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양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 유엔 안보리가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광범위하고 만연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 로저스 세계 기독교연대 동아시아 팀장은 지난 8월 말 북한 역사상 가장 참혹한 홍수가 발생해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김정은은 그 다음 주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ICNK와 소속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휴먼라이츠워치와 세계기독교연대, 국제인권연맹 등 전 세계 16개 나라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기층조직을 이끄는 초급 당 위원장 대회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평양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초급 당 위원장 대회를 통해 유일적 영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권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당 간부들의 행정 관료화를 정면 비판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사흘간 열린 제1차 전국 노동당 초급 당위원장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초급당을 강화할 때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초급 당위원회는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기층 조직으로 북한이 전국 규모의 초급 당위원장 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개막 이후 폐막할 때까지 사흘 내내 회의를 주재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행정관료화가 권력으로 인민들을 억누르는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명을 망치고 나중엔 당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때문에 행정관료화를 없애기 위한 사상 공세를 벌이기로 했다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전당적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민대중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며 당 일꾼들이 인민들에게 지시하고 호령할 게 아니라 인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대중의 통제를 받는 게 체질화돼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엔 최일선의 초급 당 간부들에게 인민 중심주의를 강조함으로써 통치 기반을 밑바닥 민심으로부터 다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7차 당대회에서 당을 혁신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여러 가지 방침이 결정된 연장선에서 당의 기층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연설도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당의 혁신과 그를 바탕으로 한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 권력 강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해 이런 대외적인 악재를 돌파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면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대중들 그리고 하층 간부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대회 첫날과 둘째 날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양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양복 차림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지난 5월 7차 당대회와 당대회 이후 첫 공개 행보였던 기계설비 전시장 시찰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할아버지 김일성 전 주석의 과거 모습을 연상케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정상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이중효과를 노린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일 양국은 지난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납치자 문제 해결에 합의했지만 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본이 납북자 문제가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알아봅니다. 박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7년 11월 15일 일본 항구 도시 니가타현. 학교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3세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동원된 대규모 수색에도 소녀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단순 실종 사건으로 일단락됩니다. 미궁에 빠졌던 이 실종 사건은 그러나 1997년 당시 일본에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으로 20여 년 만에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라진 소녀는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고 평양에서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입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사이 일본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런 납치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남파 간첩의 일본어 교육이나 신분 도용을 위해 일본인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납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북한은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평양을 전격 방문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달 북한은 납치 피해자 5명을 일본으로 송환했습니다. 이어 2004년 5월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2차 방북을 계기로 이미 송환된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귀국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메구미 씨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며 유골을 일본 측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DNA 감정 결과 이 유골은 가짜로 밝혀졌고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 대북 여론이 크게 악화됐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추진과 함께 납북자 문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송환된 5명을 포함해 납북 피해자를 모두 17명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12명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008년 양측은 전면적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지역 정세와 맞물리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양측은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납치 피해자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합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납치자 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정부는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해제를 약속한 대북 제재는 인적 교류 규제와 송금 휴대 반출 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 왕래 차단 조치 등입니다. 합의 두 달 뒤 북한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도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개와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양측은 다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처럼 스톡홀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일본 정부는 대북 압박으로 돌아섭니다. 2015년 3월 밀수 혐의를 이유로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허종만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허의장의 차남을 체포한 겁니다. 북한은 이를 국가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올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2월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발표하자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톡홀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납치 문제 담당상은 지난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톡홀 합의를 파기하는 생각은 없고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를 송환하도록 북한 측에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납치 문제라는 게 일본 책임하에 추이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또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관한 북한 측과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과 북한이 최근 석 달 새 세 차례 이상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 측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담당했던 외무성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까운 당 국제부 담당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납치자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에 비춰볼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양측의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탈북민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첫 탈북민 사장이 탄생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입니다.
지금은 카라 나가사키라 그래서 카라 몇 단 뜻이거든요. 나가사키는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이
서울 물레동에 작은 일본식 라면집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겼지만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요. 직원이 적다 보니 젊은 사장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기서 해면기라 그래서 해면기거든요. 이거 삶아갖고 생면이거든요 이게.
이곳의 사장은 11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이성진 씨. 이성진 사장은 북한에 있을 때 굶주림으로 어린 여동생을 잃은 후 제사상에 남아 동생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올려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꾸준히 요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는 한 자동차 회사의 지원으로 이렇게 어엿한 가게의 사장이 됐는데요. 이성진 사장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담은 라면은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총 100개 매장을 내겠다, 100사장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그 제가 이번에 1호 매장으로 제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리하겠다고 마음에 먹었던 거는 제가 7살 때 동생을 잃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은 이제 제 때문에 같이 굶주리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가수원을 갔거든요. 가수원에서 배가 온 거를 먹고 그날 저녁에 동생이 이제 그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슬펐던 게 동생이 죽어서 다음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이라는 게 상돌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묘비 보면 앞에 이렇게 상을 올 수 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 있는 게 옥수수 하나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참 좋아하는 물고기도 많고 고기도 많은데 반찬도 많은데 왜 저것만 올라갔을까 생각하고 저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중에 동생한테 밥 한번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부터 약간 요리에 대한 생각은 좀 났어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북한은 요리사 하기 싫다 요리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 하는 것만큼 이제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선택의 폭이 높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요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요리를 하게 됐어요.
개업한 지 이제 2주가 됐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려면 요리뿐 아니라 고객 응대와 매장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요리는 쉬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장이라는 게 다 요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교육 때도 많이 교육을 받긴 했지만은 교육은 교육이 나와서 해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게 부딪히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약간 손님 중에 한 분이 계산하시면서 되게 뭔가 사투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말을 자기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주문하겠다 시키지 못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북한에서 왔는데 말은 그렇게 세지만은 그러니까 솔직히 마인드는 좀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사장님이 이런데 일하는 직원들은 좀 이렇게 교육을 좀 다시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죄송한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또 오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보면은 저희가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변에서 막 이래요. 탈북자들한테는 창업을 시켜주면 안 돼. 왜냐면은 한국 사람도 창업을 해서 망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북한 사람이 안 되는 게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성진 사장과 직원 한 명, 아르바이트생 한 명, 이렇게 세 명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인 김명준 씨 역시 탈북민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함께 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같은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친구가.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지내시게 되고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16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단지 그때 돈 버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후에 시작한 게 이제 성인 돼서 호프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친구랑 좀 용돈 없으면 이제 좀 챙겨주는 그런 사이로 이제 쭉 지냈었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고민 좀 했었죠. 그냥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고민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 결혼도 했는데 처음에 가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파요. 어렸을 때 북한에서 그 의료사고를 당해서 소아마비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와서도 장애 판정을 받고 이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그러면 해보자. 그러나서 저희가 이제 수익 나오면 이제 지역사회 이제 봉사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목표가 세워지니까 좀 일하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개업한 지 2주 된 식당이지만 맛으로 분위기로 벌써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성진 사장은 가게를 잘 꾸려나가면서 찾아준 손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일본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손님들에게 북한의 음식도 조금씩 소개하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사회복지센터 가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계시면은 저 일요일마다 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장사를 하고 일요일 점심을 같이 좀 제공을 해보자. 네, 같이 한번 하자. 같이 지금 얘기 나눴거든요. 어제도 같이 얘기하는 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게 돈이 아니라 저희 월급에서 이렇게 약간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게 됐어요. 둘이서. 그러면은 이제 3월 달에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월 달에 봄에 하려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한 60만 70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를 여기서 해서 식사를 한번 제공해 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봤을 때 아, 탈북자들도 이렇게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는 되게 아직까지도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도 마음 상한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 약간 탈북자라고 해서 편견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좀 깨고 싶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도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치소 청문회가 열렸군요.
네. 예전과는 그런데 조금 다른 구치소 청문회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감방 청문회죠. 카메라가 없이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였습니다.
네.
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그 구치소 청문회 준비와는 다르게 최순실 씨 등 오늘 출석해야 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공황장애와 재판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은 증인을 찾아서 국정조사위원들이 수감된 감방까지 찾아간 겁니다. 오전 10시에 원래 청문회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오후 5시를 넘어서 이 감방에서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도 청문회 기록을 남기겠다. 이것이 국정조사위원들의 주장이었는데요. 구치소 측에서 이 카메라 반입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와의 청문회 내용은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네, 뭐 조금씩 조금씩 알려진 부분도 있고 좀 길게 전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에는 이 최순실 씨는 그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들인 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른다는 답을 한 것이 가장 크게 알려진 부분입니다. 또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태의 핵심 그 문제 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르재단, K재단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박 대통령이 이 최순실 씨와 함께 공모해서 이 대기업의 자금을 출연을 강요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네. 공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에 대한 그 국정조사위원들의 비공개 청문회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최순실 씨 등 이번 사태 핵심 증인에 대한 재판 과정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관심을 받았던 미국의 그 미식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 재판처럼
네.
한국에서도 최순실 씨 등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 과정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이 핵심 인물들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재판 과정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그 범위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맘때에는 송년 모임도 많아질 때인데요. 요즘 한국의 송년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모임이 줄거나 아주 단출해진 분위기입니다. 기업체의 송년 모임은 눈에 띄게 줄었고요. 대신에 가족 단위의 작은 소모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보통 송년회 혹은 회식하면 1차 식사 자리부터 시작해서 2차 뭐 술이나 뭐 다과, 3차 좀 더 뭐 흥겹게 노는 그런 자리가 이어지는데요.
네.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졌고 심지어 이 그 어떤 식사 자리를 즐기고 나서 이 돈을 결제하는 카드 결제 시간이 9시 이전에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식사 중심의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모임이 대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의 전국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아유 시국이 어수선한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탄핵 정국, 촛불 민심과 또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얼룩진 나라 상황에 숨겨와야 할 송년 모임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 9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이죠. 이른바 김영란법. 오랜 불경기도 이 소소한 회식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는 식당가의 대목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식당업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타격이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식당업뿐만 아니라 뭐 한국 사회 곳곳이 지금 불경기 또 시국의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신용카드 회사인 BC카드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이 소비자들의 이 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출액도 크게 줄었고요. 사용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그 맥주집, 소주집, 이 주점업 중에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보다 뭐 8.6%나 줄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결제 시각으로 살펴보니까 회식 자리를 끝내는 시간이 밤 9시 이전에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냉랭해진 연말 분위기에 울상인 업계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뒤숭숭하고 불경기고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가족과 함께 조용히 연말을 보내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최순실 사태가 빚어낸 순기능이다 이런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는 현상이기도 하네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밝은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죠?
네, 이거 올해 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2016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곧 1,700만 명을 넘어선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 오후에 김포국제공항에서 큰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1,700만 번째 관광객에게 걸어줄 대형 목걸이와 축하 공연 준비에 들어가 있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돌파가 큰 뉴스가 됐던 것이 얼마 전에 소식 같은데 1,700만 명이라면 대단한 성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1,000만 명 시대를 연 것이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 1,114만 명이 되면서 아, 우리 이제 한국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대단하다. 앞으로 성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2014년에 1,420만 명이 됐다가 지난해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메르스에 휩싸여 있어서 여행객들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1,700만 명이 되면서 2012년 이후 4년 만에 1.5배로 성장한 겁니다. 외국인 1,700만 명의 규모를 살펴보니까 역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많습니다. 804만 명이 중국인이었고요.
네.
일본인이 한 230만 명 정도, 대만이 83만, 홍콩이 65만 명 등에서 한국을 찾은 주요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관련 자료를 발표하면서 외래 관광객 1,700만 명이 어떤 의미인지 그림과 숫자로 소개한 인포그래픽을 내놨는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직접 볼 수는 없지만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자, 연간 외래 관광객 1,700만 명, 하루 평균 4만 6,500여 명이 한국을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 시간으로 보니까 1,941명이고요. 일부는 32명, 그러니까 32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는 이런 계산을
네,
해놓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A380이라고 해서 407석의 비행기가 있는데요.
네.
이 비행기의 좌석을 꽉꽉 채워서 하루에 114대씩 한국 땅을 밟아야 가능한 규모입니다.
아.
이 방문객들을 모두 버스에 태우면은 42만 5천 대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버스를 일렬로 쭉 늘어놓으면 이게 4,656km가 되는데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의 11대 길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규모고 또 재미있기도 한 통계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